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재까지 13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확진 환자 중 1,000명 이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 환자 수는 이미 지난 2003년 사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만나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WHO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이외에 지금까지 17개 나라와 영토에서 약 9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타이완, 일본, 독일 등에서는 사람 간 전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철도 연결을 중단했고, 몽골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발병 사태의 진원지인 우한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미국 영사관 직원들과 자국민 일부를 위한 전세기를 이미 보냈습니다. 전세기는 미국민의 귀국을 위해 어제 우한에서 출발했다고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일부터 이틀간 전세기 4편을 우한으로 보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700여 명이 귀국행 비행기 탑승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전세기를 보내 약 200여 명의 자국민을 도쿄로 이송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번째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우한에 전세기와 군용 수송기를 보내 자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 캐나다,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약 20여 개 나라가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데려오거나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구상은 전례 없는 역사적 돌파구이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두 개의 국가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부정하는 등 자치 국가로서의 조건을 갖춘다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시민 천여 명은 어제 가자지구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중동 국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미국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떠한 계획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계획에 대해 세기의 배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역과 세계의 악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변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열린 탄핵 심판에서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볼튼 전 보좌관의 출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증언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법과 헌법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증언한 사람은 대통령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와 자메이카 사이 해상에서 어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앙이 자메이카 해안도시 루세아에서 북서쪽으로 125km 떨어진 해상에서 시작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청문회에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대북 압박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out that pressure, without that element of the policy to create pressure on North Korea.
미군의 최신의 해양 감시 무인 정찰기가 괌에 배치돼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 해양 감시가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의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m, 서해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어제, 즉 28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 청문회에서 존 루드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대북 압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28일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의 도발 억제에 가장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적 요소 없이는 협상을 통해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that pressure, without that element of the policy to create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e don't think that a negotiated outcome is feasible.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대북 압박 없이는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특히 대북 압박은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its only path out of economic isolation is for it to engage in meaningful, good faith negotiations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루드 차관은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도록 신뢰할 만한 병력과 능력을 실전 배치하는 데 있다며 무력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그 램본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와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에는 현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에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루드 차관은 인식을 같이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You have to watch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and their associated other special weapons programs because the rate of progress is very substantial.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과 특별 무기 체계의 진전이 상당하고 계속 진행 중이라며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SM-3 블록 2A 미사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을 올해 앞두고 있으며 패트리엇 체계의 확장성을 통해 하층 방어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뿐 아니라 공격 역량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을 주는 기술 차단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not merely through defenses, obviously offenses would play a role in responding to such an attack.
루드 차관은 지난해 대규모 미한 연합 훈련 이후에는 외교와 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한반도에서 오늘 밤에라도 싸우기 위한 대비 태세는 여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올빈 합참 전략정책 담당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에 연계됐던 307개 내용 중 시기와 범위를 창조적으로 조정해 88%에 달하는 273개를 시행했다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빈 국장은 또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2022년이라는 목표는 조건에 기초한 것이며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답보 상태에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ow is that going to affect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If we're asking them to spend more to keep us there rather than to spend it on their own.
이에 대해 루드 차관은 한국이 GDP의 2.6%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는 것도 미국이 받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늘어난 비용 부담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서 주한미군의 합동작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looked at that and what we're ask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o and one of the wealthiest countries on earth to shoulder more of the cost.
루드 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지체되는 건 양국의 이익에 저촉될 뿐 아니라 북한의 동맹 간 균열이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해양 정찰 임무에 특화된 미군의 최신의 무인 정찰기가 괌에 배치됐습니다. 기존 정찰 자산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 해양 감시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27일 웹사이트에서 미 해군 MQ-4C 트리톤 무인 정찰기 부대가 칠함대 작전 구역인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톤 정찰기는 노스롭 그룹원사가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를 해군용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최고 16,000m 고도에서 한 번에 24시간 넘게 비행이 가능하며 해양 임무 간 강풍을 고려해 기존 정찰기보다 날개 소재의 강도를 40%가량 높였습니다. 또 작전 반경이 15,000km로 이번에 배치된 괌 기지를 기준으로 한반도와 남중국해는 물론 사실상 서태평양 전역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 칠함대 초계 정찰 감시 부대 매트 러더퍼드 사령관은 트리톤 무인 정찰기 배치로 미 해군의 서태평양 초계 정찰 작전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8일 VOA에 이 무인 정찰기가 글로벌 호크가 육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Global Hawks have been used to monitor.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해군의 기존 정찰자산과의 통합운용에서 나오는 전략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P-3, P-8 초계기와 EP-3 정찰기 등 칠함대가 보유한 감시자산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다며 트리톤 무인정찰기가 대북정찰 감시자산들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All of these systems can't do everything, but together
이번 트리톤 무인기 배치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 구역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미 해군은 사상 처음 배치된 트리톤 무인 정찰기 두 대에서 나오는 실시간 정보 전파 체계를 바탕으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초기 작전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제 여성 평화 운동 단체들이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 전쟁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에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총 4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 관심을 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여성 평화 운동 단체들이 발족한 코리아 피스 나우가 최근 미국 하원의 한국 전쟁 종전 선언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서한 발송을 돕는 방식입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웹사이트에 자체 작성한 온라인 서한을 게재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이름과 주소만 올리면 해당 지역구 하원 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활용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국 평화의 챔피언이 될 것을 촉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리아 피스나우가 작성한 온라인 서한은 한반도 핵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북한 간 지속되는 전쟁 상태임을 인정할 때라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해 70년 된 전쟁을 종식시킬 현재의 역사적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평화협정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신뢰 구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의원들은 이런 가치 있는 목표 확대를 위해 의회를 활용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이 대표 발의안이 결의안은 현재 41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원 민주당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또 결의안 발의 약 1년이 되도록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와 참전용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해 중순 하원이 가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엔 이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내용이 대부분 수정돼 미회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위민 크럼스 DMZ 등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 네 곳이 지난해 3월 발족한 국제연대 캠페인으로 올해 말까지 한국전 공식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연말이 시한이었던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터 잠정적인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미타결로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건 무급 휴직 예고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한국인 노조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오는 31일 이전에 모든 한국인 직원들이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 고용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들의 급여와 임금 등을 지불하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아울러 이날부터 30일까지 9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고됐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29일 VOA에 지난해에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 정책이 예고됐지만 3월 중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시행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무급휴직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전에 사실 타격이 돼서. 작년에도 4월부터 무급휴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타결이 돼서 사실 무급휴가가 실제로 실행이 되진 않았죠. 3월 이전에 해결이 되면은 진짜로 무급휴가가 실행이 될 일은 없는 거죠.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도 앞서 VOA에 분담금 협상이 늦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SMA도 한 몇 개월 늦게 합의가 됐잖아요. 미군 부대에 의해서 하이어된 한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회의가 미군 부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지 한국 정부에 의해서 다이렉트리 지원될 수는 없는 채널이니까.
김현욱 부장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3월 2019년도에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2018년보다 8% 인상된 1조 389억 원, 미화 약 8억 7천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미얀 양국은 올해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6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측 몫으로 미화 50억 달러 상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 분담금의 10% 안팎의 인상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성호 방위비 분담 협상 부대표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제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센터장은 주한미군 측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가 정책이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뭐 한국의 여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행정부 외의 여론은 한국이 이미 충분히 방위비에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협상이 어려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 지금 팔로우가 발생하는 것이 한국 측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한 간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담금 5배 인상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균형을 좀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미국의 협상을 하는 사람들조차 뭐 500%를 인상하는 그런 접근은 안 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접근이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대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5배 인상 요구안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들 전략자산 전개하는 건 자기 비용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소파 협정 취지에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뭐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려운 교섭이죠.
미한 양국의 방위비 분담 추가 협상은 다음 달 중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이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2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10차 SMA가 소멸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 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SMA 부재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한국인 민간 근로자들을 무급 휴직시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미한동맹의 이점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런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 같다는 겁니다. 두 의원은 한국이 자국방위와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간 약 9억 9천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분담 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전에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자국 방어와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의 교착 상태는 미한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홍수 등 계속되는 기상이변, 그리고 줄어든 농경지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은 28일 발표한 2018-2019 북한 식량작물 상황보고서에서 이 기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85만 2천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 대비 12% 하락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농업국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에 220만 톤에서 187만 6천 톤으로, 쌀은 157만 3천 톤에서 137만 8천 톤, 콩은 22만 3천 톤에서 13만 5천 톤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홍수, 가뭄 등 계속되는 기상이변, 그리고 줄어든 농경지 면적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 강수량과 관계수 부족, 또 이후 발생한 홍수가 식량 생산 여건을 어렵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저수지 상황이 지난 5년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 농민들이 농경지에 물을 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의 옥수수 재배지 면적이 50만 8천 헥타르로 전년에 51만 2,300 헥타르보다 줄어드는 등 모든 곡물의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질소 비료 공급은 대체로 충분했지만 인산염과 탈산 칼륨 공급량은 평균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비료 원료인 인산염은 산도를 조절하고 미생물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북한 농부들은 작물 잔해와 거름 등을 혼합한 자가비료 생산에 의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한 해 옥수수와 콩, 쌀, 밀가루 등 식량과 곡물 37만 4천 톤을 수입했고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모는 2018년에 27만 3천 톤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에 전년보다 30% 증가한 27만 3천여 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농업모니터링 그룹 조기경보 작황모니터는 북한의 2019년 곡물 수확량이 평균 이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식량농업기구도 같은 달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곡물 생산량이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친다며 북한을 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에 발표된 미 농무부의 식량 보고서는 2019년 북한의 쌀 생산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10년 기록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2019년 농업 수확량이 대북 제재와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던 풍년을 맞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구호단체가 밝혔습니다. 정치적 고립과 언론이 입국 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단체 케어 인터내셔널은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 고통 속의 침묵에서 지난해 언론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도적 위기국가 10곳 가운데 북한을 6위에 올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언론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겪는 열악한 인도적 상황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은 약 1,09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보건, 식수,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대적인 장비 부족에 고온과 가뭄, 홍수가 겹치면서 식량 생산이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해 인구의 43%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영양 실조 비율이 계속 증가해 이제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 40%의 북한 주민, 특히 시골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안전한 위생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 위험이 높고 설사가 아직도 어린이 사망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유모와 임신부가 식량 위기와 식수 부족에 특별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는 종종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집에서 출산하는 많은 임산부들이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모성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인도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기구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은행 채널이 없어 구호물품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제 언론의 접근이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상황에 대한 최신 자료와 취재,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5,100만 명의 인도적 위기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국제적 관심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로 꼽혔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잠비아, 부룬디, 에리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행정법원이 현지 북한 대사관 건물을 빌려 영업 중인 숙박업체에 대해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28일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시티 호스텔의 운영업체인 터키 회사 EGI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열렸습니다. 베를린 당국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해당 숙박업체의 영업을 중단시키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숙박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 중단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의 위협이 된다며 베를린 당국의 영업 중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티 호스텔 측은 소송에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2017년 4월 이후 북한 대사관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만큼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이 시티 호스텔 측의 위반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입니다. 안보리는 이 결의에서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지난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방의 경우 하루 숙박비가 약 17유로밖에 되지 않아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북한 대사관과 EGI가 2016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월 3만 8천 유로, 약 4만 2천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지속되던 지난 2017년 북한 대사관의 숙박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독일 당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영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북한 대사관은 2018년 2월 시티 호스텔 측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퇴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베를린 당국이 영업을 금지했지만 시티 호스텔은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외교 당국은 지난해 8월 VOA에 북한이 시티 호스텔 측을 상대로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집행하려면 북한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퇴거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아 시티 호스텔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모든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면서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부지의 호스텔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오토 원비어 부모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유럽 나라들의 북한 부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에 보내는 메시지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파키스탄과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지난해부터 더 활발하고 다양해지고 특히 국제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는 행태가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과 사이버 보안 관련 업체들의 북한 해킹 관련 경고가 크게 늘었고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 내역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은 군사기밀을 탈취하는 목적 정도로 짧게 다뤄졌지만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화 탈취에 나선 구체적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칠레 국영은행에서 $10,000,000를 홍콩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전 세계 28개국 14,000개의 현금 지급기를 해킹해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주로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을 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암호화폐는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로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열람하게 만들어 악성 코드를 프로그램 전산망에 심는 방식으로 돈을 탈취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9월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적어도 35차례의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회사로 위장한 가짜 앱을 통해 미국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사의 핵심 운영 체제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So what the attackers did was first create a fake cryptocurrency trading company.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패트릭 워들 젠프 보안 담당 책임 연구원은 북한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 회사를 만들고 암호화폐 환전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거래를 유도해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이에 연계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해킹 활동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와 현금 탈취에 대한 북한의 활동이 급증한 것은 2017년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may already have could be used to directly fund all of their sanctions evasion techniques.
영국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 케일라 이젠만 연구원은 대북 제재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북한이 돈 세탁할 필요가 없고 국제 금융 체제에서도 자유로운 암호화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해킹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NSA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안보 담당관도 지난 7일 열린 북한 사이버 활동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 해킹의 주요 목적은 기밀과 정보 탈취에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로 옮겨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since about online are now spending most of their time conducting operations to generate revenue.
전문가들은 또 북한 해킹의 최근 특징으로 해킹 기술의 진보와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과의 협력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연구하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비대칭 공격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으로 다양한 이득을 얻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North Koreans use cyber as an asymmetric tool that goes beyond.
그러면서 북한이 기존 인터넷 해킹에서 벗어나 기술적으로 해킹이 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해킹에 나서는 등 기술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캐나다의 휴대전화 제조기업 블랙베리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블랙베리 사일런스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라자루스와 스카크로프트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분야 사이버 공격을 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범죄 전문가인 비탈리 크레메즈 센티넬 랩스 수석 연구원은 북한이 민간 국제 사이버 범죄 조직과 공조하려는 최근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Lazarus outsourced or used in some capacity. So it's almost like a Russian organized criminal.
크레메즈 연구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고 위장하기 위해 외부 하청 업체를 고용하듯이 사이버 범죄 조직과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 해킹 조직의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역량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과 평가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이 핵무기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도 지난해 8월 적국의 악성 행위 대응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북한을 물리적 군사력을 넘어 정보와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악성 영향 국가군에 포함시켰습니다. 미 주요 당국자들도 잇따라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러시아와 중국 등과 비교하며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커스틴 닐슨 당시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안보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미국이 직면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국토안보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On top of my list of threats, but many of you can guess, the word cyber is circled.
지난해 5월에는 시걸 맨델커 당시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컨퍼런스 연설에서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해외 자산 통제실을 중심으로 재무부 차원의 북한 해킹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지넷 맨프라 사이버 보안 담당 부국장은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 증가를 우려하며 이들의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넓혀갈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미 정부의 신설 기구도 출범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지난해 10월 산하 사이버 보안부를 신설하면서 북한을 사이버 보안부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나선 것에 대해 대북 제재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프레드 플랜 선임연구원은 북한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공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며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미국의 대북 사이버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봉쇄 조치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과거 다른 전염병 사태 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도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사스 사태가 벌어졌던 2003년과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졌던 2014년 국경 일시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을 왕복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신의주 단둥을 비롯한 육로 역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비오인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자료 분석을 통해 국경이 폐쇄될 때마다 북한의 수출입이 영향을 받았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했던 2014년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출입 급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4년 11월의 경우 북한의 대중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2억 7,827만 달러와 2억 805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4%와 23.5%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인 12월에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6.6% 줄어들고 수출 역시 15.5% 감소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2015년 1월의 경우 수출액이 2억 818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5.1%, 1억 8,484만 달러를 기록한 수입액은 16.9% 하락했습니다. 사스가 한창이던 2003년엔 당시 이어지던 북중 무역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당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달이나 전년도 동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중 수출에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스 사태가 벌어지기 1년 전인 2002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월평균 250%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2년 4월의 증가율은 47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사스로 국경문을 걸어잠근 뒤에는 6월과 8월 각각 대중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29.6%와 마이너스 14.2%를 기록했습니다. 7월과 9월의 경우 각각 42%와 12.8%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도 전년도 200%대의 증가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식 무역은 전염병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될 때마다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제재로 인해 공식 무역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식 무역의 감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a lot of the trade that does happen is carried by individuals rather than by say train. You know, individuals probably.
무역의 상당 부분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비공식 무역의 숨통이 막힐 수 있는 만큼 북한 무역 전반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관광산업도 이번 사태로 인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브라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 관광과 밀무역, 공식 무역의 감소를 예상하며 이번 사태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most of the risks are downside risks for North Korea. I don't see any upside in this at all for North Korea.
뱁슨 전 고문은 이번 사태가 북한 경제에 단기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경제 활동에 확신을 갖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가 남아있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의 영향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프레니랩스의 26일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 단둥을 연결하는 중조 우이교 일대에는 차량 통행이 사실상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의주 쪽 다리 부근에 늘 이어져 있던 긴 트럭들의 행렬이나 중국 쪽 세관에 주차된 차량들이 모습을 감추면서 아스팔트 바닥만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27일과 28일 일대 흐린 날씨로 인해 추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국경 폐쇄가 차량 통행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고려항공 운항이 중단된 사실도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 25일 베이징 노선을 마지막으로 운항한 뒤 28일로 예정됐던 정기 항공편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웹사이트의 항공기 출도착 현황판에는 고려항공의 28일자 항공편이 도착 예정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주 2회 왕복하는 중국의 에어차이나 항공은 지난 24일 항공편을 취소한 이후 2월 7일까지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티켓 구매 연결 사이트인 구글 플라이트는 에어차이나의 이달 31일과 내달 3일, 7일자 평양 베이징 노선에 대해 항공권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약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김 위원장과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 당체 1부부장 등과 함께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경희의 공개 활동은 2013년 9월 김 위원장과 함께 정권 수립 65주년을 기념해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을 관람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같은 해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처형된 이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겪고 있거나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경희를 재등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7일 VOA에 김경희가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노선과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등장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노선 천명 이후 지도부 결집을 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랫동안 잘 알려진 김경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 지도부 내부에 새로운 임무를 통해 조직을 개편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경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희가 정권의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김경희가 재등장한 주된 이유는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김 씨 일가의 통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엘리트 계층의 신임을 잇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고모인 김경희에게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1, 2년 사이 너무 많은 실패를 했고 이 때문에 김 씨 일가의 가족적 배경을 이용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monstrating that this is the regime that comes from Kim Il-sung and Kim Jong-il.
미 국무부 북한 분석관을 지낸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이사는 최근 북한이 좀 더 전통적인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김경희가 재등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희의 재등장은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희의 재등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족적 연대와 개인적 복권의 가능성과 함께 김 위원장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고모 김경희를 재등장시킨 것은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인사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He controls issues here of personnel appointment.
폴락 선임 연구원은 남편인 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가 김 위원장이 가까운 자리에 배석한 것을 통해 북한 시스템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경희가 향후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락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위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김경희의 재등장은 김정은 정권의 재정당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유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데이비스 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초 한반도 분단의 슬픔을 전하는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서양의 관악기와 한국의 전통악기인 해금이 함께 연주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데이비스 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1일 동등하지 않은 자유라는 제목의 창작곡을 연주합니다. 20분 길이의 이 곡은 이 대학 음악 교수이자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크리스찬 발디니 교수가 작곡했습니다. 발디니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전통 찰현악기인 해금에 매료돼 오케스트라와 해금의 협주곡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s having difficulty myself. I thought it would be superficial.
해금이라는 악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곡을 쓰려고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혔고 자신의 곡이 피상적이 될 것으로 느껴졌다는 설명입니다. 발디니 교수는 자신의 곡이 그저 즐기기 위한 곡에 그치지 않고 음악 뒤에 이야기와 문맥이 있는 곡이 되길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곡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시조를 비롯한 한국 고전 문학의 영어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mehow the more I started, you know, looking for sources of inspiration and I've always been very close to literature.
하지만 그런 시조는 16세기, 17세기의 작품이었기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현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찾기 시작했다고 발디니 교수는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도달한 곳은 남북 이산 가족들이 상봉에 앞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And I felt it so close to my heart and I thought this is something that I don't think anybody has paid too much attention.
편지들이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이 편지들에 대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발디니 교수가 지난 여름 작곡에 착수한 곡은 거의 반년이 지난 뒤인 이번 달에 완성됐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곡명은 동등하지 않은 자유로 정했습니다. 발디니 교수는 이 곡이 자유로움과 자유롭지 않음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면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자유로움의 정도에 차이가 생기는 현실을 곡명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의 상황이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디니 교수는 작품이 어둡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희망적인 음색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등하지 않은 자유에 탈북 여성 박연미 씨와 이현서 씨의 사연도 들어가 있다면서 곡 중간에 그들이 북한의 억압적인 실태를 증언하는 목소리가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자유는 다음 달 1일 캘리포니아주 몬다비 센터에서 처음 연주되며 한국의 해금 연주자 여수연 씨가 협주에 참여합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3년 1월 29일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의 나일스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맥킨리는 34살 때 정계에 진출해 인간적인 매력과 예리한 지성으로 정치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맥킨리는 14년 동안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내며 관세 문제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 1890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맥킨리 관세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맥킨리는 이어 1891년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거쳐 1896년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인 1898년 발발한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필리핀 마닐라와 쿠바의 산티아고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통치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또 미국은 스페인-미국 전쟁 당시 보급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하와이를 미국에 병합하게 됩니다. 대외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맥킨리 대통령은 1900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지만 이듬해 9월 한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902년 1월 29일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재산 2,500만 달러를 들여 카네기 협회를 설립합니다. 카네기 협회는 과학과 문학, 미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후에 미국의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카네기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카네기는 1800년대 말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철강업계의 거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부자들은 생전에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온 카네기는 1901년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온 카네기 철강 회사를 전설적인 금융가인 JP 모건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902년 1월 29일 카네기 협회를 세우게 됩니다. 카네기는 이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카네기 재단 등의 자선단체를 잇따라 설립하는 등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선과 교육, 문화사업에 온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